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3월 21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대의 소망 29장 안식일을 읽어보라.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난처한 처지에 휩쓸려 들어갈 것이 두려워 대중이 있는 곳에서는 그리스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유전을 범하기보다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도록 두면서도 지나친다면 소유주가 손실을 당한다는 이유로 짐승은 구출해 주었다. 이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보다 말 못하는 동물에게 더 큰 배려를 하였다. 이것은 모든 거짓 종교가 하는 일을 설명하여 준다. 이런 종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타락시킨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종교마다 창조 시에 가졌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람에게 회복될 영광을 사람 속에서 속여 빼앗는다. 모든 거짓 종교는 그 추종자들에게 인간의 필요, 고통, 권리에 대하여 무관심하라고 가르친다. 복음은 인류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삼바된 존재로 높이 평가하며 사람의 필요와 고통과 권리에 자애로운 관심을 보이라고 가르친다. 주께서는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고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사악한 목적을 그들에게 직면하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시며 행복을 주시던 그때에 그들은 심한 증오심을 가지고 그분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행하신 바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는 것보다 그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나았는가? 하나님의 성일에 인자한 행실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보다 마음의 사리를 품는 것이 더 의로웠는가? 시대의 소망 286.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모든 거짓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무관심하도록 가르친다는 말이 사실인가? 우리가 이러한 부주의를 피하려면 어떻게 유의해야 하겠는가? 2.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면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그 시대의 경계를 넘은 사마리아인을 본받게 하는가? 3. 하나님은 정의와 자비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신 것에 집중하며 그에 따라 행할 수 있겠는가? 4. 예수님은 다른 이들, 특히 억압받고 짓밟힌 사람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랑했는지를 심판과 연결해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복을 언약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드는 시험과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들이 결코 우리를 휘몰아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믿음과 또 용기가 필요한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주님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그들에게 주의 큰 사랑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만난 하나님은 선교사들에게 과거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인생 그래프를 그리고 또 웨이큰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교훈과 또한 감사와 또 깨달은 점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글들을 정리하고 또 둘씩 짝지어서 자신의 힘들었던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 주면서 많은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사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정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 현재에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을 이 선교사들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힘든 시간을 지금까지도 곱씹으면서 그 마음에 걸림돌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에 따라 가는 것이 어려움을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또한 자신의 은사와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성격에 대한 유형들을 파악하고 자기가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고 성장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었을 때 자신에 대해서 깊이 많이 이해하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며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말하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원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시험받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목을 언약의 복과 저주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였을까요?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씨가 바다 모래와 같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자식이 없자 사라의 제안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씨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불신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받게 되었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반드시 둘 중에 한 사람이 죽는 이 고대 근동의 언약의 형식을 취해서 쪼갠 동물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이 죄가 이 도말되어야 이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아침 일찍이 떠났을까? 롯은 세상이 멸망하겠다고 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했을 때 천사가 재촉하기 전까지 그는 구원해 주겠다는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침 일찍 순종할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종은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이 종을 기다리라고 한 것은 또 아침 일찍 떠난 것은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은 모두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강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불신하였지만 이제 아들을 바치게 되는 이 시점에서 너무도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식에 있어서 온전한 믿음을 나타낸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종들 또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을 말렸을 수 있고 또한 아내 또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왜 번제 드릴 나무를 아들에게 주었을까요? 물론 이삭이 더 힘도 셌겠지만 아들에게 이 번제 나무를 지고 가는 동안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궁금한 것들이 참 많았을 텐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번제 드릴 나무도 지고 가고 그리고 종들도 기다리고 하는데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계속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삭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의 반응은 죽기까지 효를 다하신 예수님의 예표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할 양이 없으니까 번제할 양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라는 대답을 합니다. 또한 결박되어 제단 나무에 놓여졌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한 이삭은 이거 충분히 힘센 장년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그는 이 제단 나무 위에 아브라함이 결박하는 대로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말씀의 전수를 온전히 아들에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들고 죽이려 할 때 그 심정 어땠을까요? 마지막 사랑을 나누고 포옹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실 이때 하나님께서 제지하지 않으셨다면 이삭은 죽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어떠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아마도 구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 아들이 죽더라도 그를 부활시켜 주실 믿음, 또 다른 씨를 주실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온전히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독자라도 네가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함을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양을 아들 대신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이나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큰 복을 얻겠다.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리고 큰 복을 내리더니 씨가 번성케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씨가 또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만복의 근원을 삼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전하게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처럼 또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이삭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순종의 효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결국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죽이려 할 때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큰 사랑을 나누게 해주시고 전하게 해주시고 함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 다른 제목으로는 하나님께서 맛있어 하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날 저녁 집회를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으로 인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집회를 마치면서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새 출발하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신몬즈라는 젊은이가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쓰러져 실신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팔다리를 주물러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문지라는 젊은이는 자기의 지나간 과거를 사람들 앞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좀 떨어진 시골의 큰 부잣집 외아들로 자랐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재산은 많았지만 혼자 계신 어머니의 잔소리도 듣기 싫고 시골에서 평생 지낸다는 것이 고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안의 값진 재물들을 챙겨가지고 어머니 몰래 집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벌써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려보지 않아서 저는 지금 어머니의 생사도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가지고 나온 재물도 다 떨어지고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싶습니다. 젊은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차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젊은이 옷은 폭우로 흠뻑 젖고 주인은 어두워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산속의 외딴 집을 찾았습니다. 집 가까이 이르러 보니 대문 위에 등불이 환히 걸려 있었고 늦은 밤중인데도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시몬주 이 젊은이는 방문 앞에 가서 조용히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심원주입니다. 그러자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아니, 이게 누구냐? 심원주, 내 아들이구나. 어머니는 방문을 열어젖히고 한 걸음이 뛰어나와 비에 흠뻑 젖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찾아온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초저녁부터 대문을 꼭꼭 잠그시다니 왜 이렇게 늦은 밤에도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대문 위에 등불은 왜 켜놓으셨어요? 얘야, 네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나는 하루도 대문을 잠근 적이 없단다. 날마다 네가 오늘 저녁에는 돌아오겠지. 오늘 저녁에는 돌아오겠지 생각하며 등불을 켜놓고 대문도 열어놓았단다. 얘야, 잘 돌아왔다. 나의 아들아, 잘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이 마음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많은 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으로 드리러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기록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소 제도를 보면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뜰에 가장 먼저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의 성소 제도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신앙 그리고 앞으로 장차 하늘에 가서도 우리들이 해야 될 신앙의 모본을 성소 제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들어가면 성소의 그 뜰에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이 번제단은 양을 잡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을 잡는 곳, 곧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양을 잡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에 사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침례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증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로 침례를 받는 것. 그것은 구약시대에 성소에서는 물두멍이 상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 안 남쪽에는 일곱 촛대가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가르치는 빛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떡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말씀의 생활을 상징합니다.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기도의 생활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의 생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성소 안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특별히 분향단, 즉 기도의 참모습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1절부터 6절에 분향단을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분향단에서는 향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 7절로 10절에 보면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절차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30장 7절로 8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당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 향을 살라야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향은 끊어지지 말지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끊지지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증은 7권 44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가정들은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한다. 그 가정들로부터 아침 저녁으로 기도가 달콤한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가야 한다. 그러면 마치 아침 이슬과도 같이 그분의 자비와 축복이 탄원자들 위해 내릴 것이다. 여기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아침에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가 달콤한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침 이슬처럼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가족들 위에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3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향을 제조하는 재료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향단 위에서 태워야 될 그 향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대로 만든 향을 분향단 위에서 태울 때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상징하는 향의 재료들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소합향입니다. 둘째는 나감향입니다. 셋째는 풍자향, 넷째는 유향, 다섯째는 소금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향의 재료로 다섯 가지를 명령하셨는가?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향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든 향은 사람을 위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만들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고 특별히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향을 만들 때 다섯 가지 재료를 사용하도록 만드신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소합향입니다. 이 소합향은 오늘날의 시리아의 지방에서 나는 고급 향료입니다. 뜻은 물방울이 떨어진다. 진이 껍질 밖으로 뚝뚝 떨어져서 얻은 향입니다. 이 나무의 모양은 잎이 포플라잎 같고 키는 6에서 7미터인데 붉은색을 띤 노란 나무액이 껍질 밖으로 나오면 그 껍질 밖으로 나온 액을 받아서 향재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소합향의 맛은 쓴맛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쓴맛을 소태나무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바로 이 소합향은 소태나무처럼 쓴맛을 내는 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왜 이처럼 쓴맛을 지닌 향료를 기도의 상징인 향 속에 넣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 속에는 쓴맛 같은 통회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는 우리가 지은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는, 즉 통회하는 정신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에 쓰디쓴 통회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하나님은 소아평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아평의 기도는 대표적으로 다윗이 드렸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길이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통회하는 기도, 통회하는 기도가 반드시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감향을 넣도록 했습니다. 나감향은 홍해 바다에서 잡히는 조개나 꼬막, 고동, 굴 등 연체동물의 덮개 딱지에 생성된 물질로서 중세시대에는 향품과 약품의 재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징은 점액성, 즉 끈끈한 성질에 강한 작은 알맹이들로 되어서 복합향료로 애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복합향료의 특징은 함께 혼합되는 다른 향료의 특징적인 맛과 냄새를 멀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감향은 그 끈적끈적한 입자들에게 그 자신의 감미로운 향기와 함께 다른 향료의 냄새를 실어서 먼 곳으로 날아다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감향을 왜 향료 속에 넣도록 우리 하나님은 요구했을까? 그렇습니다. 나감향이 끈적끈적하고 질긴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끈적끈적하고 끈질긴 열성으로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도 그 과부의 끈질김에 항복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끈질긴 기도에 항복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나가명의 기도, 나가명의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2년초인 회향풀입니다. 페르시아, 인도, 아프리카 동부 바닷가에 많이 나는 풀입니다. 맛과 냄새는 그리 유쾌한 편은 아니나 예리하고 자극적인 맛이 있어 향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에 사를 때에는 매우 강한 향내를 발산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향료뿐 아니라 약재료로도 사용하는 향이 풍자향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풍자향을 넣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이 풍자향이 예리하고 짙은 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예리한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나머지 목적도 강조점도 없는 기도, 막연한 중언부언으로 진지성과 구체성이 결여된 기도, 미사여구에 휩싸여 주제와 핵심을 잃은 기도 등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기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기도를 드릴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세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풍자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향을 넣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유향은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동부, 아프리카 등지에서 나는 향입니다. 이 향은 액체인데 처음에는 백색 투명하다가 점점 연한 황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치 젖과 비슷해서 유향이라고 불리웠습니다. 맛도 젖처럼 달콤한 것이 특징입니다. 유향의 뜻은 솔직한, 순수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릴 이 기도의 향에 유향을 반드시 넣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향의 맛이 달콤하고 향기로운 것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미로운 찬양과 솔직하고 순수한 정신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7절에 보면 진설병상에 떡 위에 유향을 놓았습니다. 레위기 2장 14절 16절에 보면 소제 예물 위에도 유향을 뿌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하면서 가지고 왔던 세 가지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유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매번 유향의 맛처럼 달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한 기도, 순수한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소금을 치도록 요구했습니다. 소금은 주로 바다에서 나는 것입니다. 사해 바다에서 많은 소금이 나왔습니다. 바다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소금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6장 6절에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금은 주로 양념으로 쓰입니다. 소금은 특유의 짠맛으로 인하여 음식물의 맛을 나게 하고 맛을 고르게 할 뿐만 아니라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입니다. 특히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소금이 제물에 뿌려지면 언약의 소금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약속, 언약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교회 안에서 상징하는 것은 화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 4장 6절에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소금처럼 좀 짭짤함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언약과 화목을 성취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 간에 서로 은혜와 조화를 이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곧 중보의 탄원을 포함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이 맛있어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들 향, 기도는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하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우리가 만들 때 기도는 거룩해지는 것인데요. 특별히 부탁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냄새도 맡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거룩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무엇이 빠졌습니까? 우리는 소압 향처럼 통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감 향처럼 끈질기고 열성적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풍자 향처럼 예리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유향처럼 달콤하고 솔직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소금처럼 짭짤하고 화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아름다운 기도를 천사는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장 아름다운 기도, 거룩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